신명기 20장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마치겠는데요. 큰 줄거리는 전쟁법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오늘 10절서부터 20절까지 네 단계에 걸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 우리는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이 전쟁이라는 대의명분 못지않게 어떠하다 했죠? 중요하다.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중요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큰 대의명분 앞에 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 돌려보냈죠. 하나는 집을 짓다가 준공을 못하고 온 사람, 또 하나는 농사를 짓다가 그 첫 결실을 맛보지도 못하고 온 사람, 또 하나는 약혼만 해놓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돌려보내라. 이 사람들은 전쟁의 부적격자이어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이 세 경우의 케이스는 하나의 일상과 또 개인의 행복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배려해 줌으로써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개인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과 적용을 해보면 사실 현 시대에 우리가 국가주의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강요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절을 좀 보십시다. 10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네, 여기 중요한 그 원문만이 설명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의아스럽게도 지금 전쟁법을 말씀하시는데 전제가 뭘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전쟁법을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전제를 뭘로 시작하셨어요? 평화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치료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치료할 때. 이 말이 수동 니팔형 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뭐 히브리 문법 중에 한 표현이니까 니팔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할 때가. 이 우리 문장만 보면 그냥 능동태 같이 능동적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제 부득불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하는 건 뭐냐 하면 전쟁을 먼저 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최고의 승리는 피 흘리지 않고 전쟁 없이 이기는 게 가장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치료할 때라는 말이 수동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전쟁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을 때 이 뜻입니다. 상대방이 때리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서 참아야지. 이건 안 되죠. 그거는 공격을 맞대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뭐하라고 돼 있죠? 예,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선언하라는 말이 능동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선적 가치가 뭐란 얘기입니까? 평화 선언이에요. 화평이 우선적 가치예요. 그런데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10절에 보니까 어떤 성읍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세요. 어떤 성읍입니다. 이 어떤 성읍은 사실상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 본토에서 중앙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말하자면 국경지대라든지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기서는 어떤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전쟁법은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전쟁법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법이 아니고 원주민이 사는 가나안 소위 일곱 족속이라는 그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멀리, 그래서 이들의 우상 문화권으로부터 조금 영향이 없는 아주 떨어진 저 근거리, 저 원거리 이쪽의 사람들에게 전쟁법을 선언하는데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안 넘어가네. 첫째 조건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화를 선언하는데 그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이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평화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들을 봉신 국가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거두어 절대 그 외에는 그들을 종속 국가로 삼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인명이나 그들의 모든 관련된 것들을 죽이거나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나안 전쟁법의 첫 번째 원리예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22절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예요.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너희와 한 공동 운명체가 되겠다 싶으면은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한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함께 살도록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 것은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전쟁법이 아니에요. 이들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살았던 저 원거리 사람들에 관한 전쟁법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12절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자, 여기서 네 손에 넘기신다는 말은 이 승리도 결국은 누가 주시는 승리라는 말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에서 잘 유념히 살펴보세요. 누구만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힘을 작용해서 저항할 수 있는 남자만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 두 번째 평화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거는 조건이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힘을 써서 저항할 수 있는 남자들만 죽이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일절 생명을 손상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렘법 속에는 이런 조건들과 옵션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렘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싹 전멸시킨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 전제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조건이라고요? 멀리 영향을 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민 하나님의 전쟁 옵션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옵션을 잘 보세요. 세 번째 옵션은 15절서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옵션들은 중심부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옵션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16절서부터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네, 여러분 세 번째 전쟁 방법은 일절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헤렘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타협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다 죽여라. 이 당시 가나안을 중심부에 두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가장 성행했던 우상 숭배 방식은 인신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을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사사기에도 굉장히 등장을 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이 등장을 해요. 사람을 산채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윤리와 도덕적 의식 수준이 그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전쟁의 옵션은 사실상 옵션이다 아니다.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 없이 다 죽이도록 돼 있어요. 앞서 열거한 두 경우는 멀리 있는 이 중심부의 우상 문화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영향을 덜 받은 사람들에게 내민 조건이었다면 이 세 번째 경우는 전멸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 가나안에 내려와 가나안을 점령해서 여기에 거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이들이 이 우상 숭배의 매력과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봐 이렇게 철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옵션 없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1절로 돌아가 볼까요? 1절 20장 1절을 보세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뭐하여 내신? 자, 여기서 보시면 인도하여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에는 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 근데 이 올라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이끌어 올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위치가 이동되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속성까지를 내포한 단어가 이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교육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였다는 것은 히브리 말에 올라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말이 근본적인 변화, 이런 영역까지를 내포합니다. 신분의 변화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담아진 단어가 올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라의 반대는 뭘까요? 아, 제가 말이 안 되는 걸 물었네요. 예, 사실은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이 20장 9절을 보면 1절과 마지막 절이 극적인 반대 개념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마지막 단어가 무슨 단어로 끝이 났죠? 함락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요. 함락. 이 함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라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인도하여 내다의 반대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반대말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인도하였다라는 말은 근본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무슨 변화까지를, 신분의 변화까지를 포함한 어의가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올라라는 개념의 완전한 반대 개념이 뭐예요? 야라드입니다. 이 말이 한글 번역에는 함락, 무너뜨리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가 하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네 번째 전쟁의 옵션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네 번째 17절, 세 번째를 마무리하고 네 번째로 들어가십시다. 곧 헷족 속, 이게 이제 원주민들이에요. 아모리족 속,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휘족 속과 여부족 속을 네가 어떻게 하되, 이 진멸이라는 말이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다 같이 시작.
승대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헤렘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전쟁이 목적이 아니니까 능동적으로 무엇을 선포하도록 돼 있었어요? 화평을 선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평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냥 한 공동체의 운명으로 봉신국가를 삼고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헤렘법의 약한 조건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화평의 선언을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만 죽여라? 힘을 작용할 수 있는 남자만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와 가축들과 나머지 재산들은 일절 손대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살펴본 이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일곱 원주민 족속들은 옵션이 사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철저히 진멸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18절에서 어떻게 밝힙니까? 18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게 있어요. 그거를 뽑아내는데 아무것도 적막한 공간인 진공 상태에서 40년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또 들여보냈더니 애굽과 못지않은 현란한 우상 숭배 현장이 또 오랜 세월 문화를 형성해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아주 DNA가 안 바뀌었는데 금방 거기에 물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는 조건이고 타협이고 없이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물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설정을 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런 본질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네 번째 전쟁의 옵션을 설명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텐데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에 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네, 재밌죠? 하나님의 전쟁법은 놀랍게도 환경에까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무를 함부로 찍지 말고 환경을 해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뭐 녹색 연합이니 환경 얘기하면 전부 다 또 뭘로 몰아붙입니까? 진보 진영 쪽으로 몰아붙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1장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인간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경작과 통치를 얘기합니다. 안 믿는 표정인데 참. 우리 창세기 1장을 다 열어보세요. 창세기 1장. 자, 27절서부터 27절서부터는 자매들이, 28절 형제들이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왕권을 인간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법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무슨 법을 설정하셨어요? 환경법을 설정하셨어요.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나무를 찍어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또 한 군데를 보십시다. 29절, 29절 다 같이 시작.
있을 때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그것들을 다스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온 인류가 먹고 살 무엇 때문에 다스리도록 한 겁니까?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전쟁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전쟁법 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면 너희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환경하면 자꾸 진보 쪽으로 몰죠? 전 진보 아니에요. 예? 저는 보수도 아니지만 진보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자막 하나를 좀 볼까요? 헤이그 협정법인데 이 1907년에 제정된 건데 2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전쟁 수행의 필요에 따라 적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압류하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재산 파괴나 압류는 불법이다.
네, 이 이후에 추가 조항이 붙어지는데 그 추가 조항 속에 이런 협정이 있습니다. 제1추가의 그 전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1949년에 제네바 협정에서 추가가 됩니다. 이 헤이그 협정의 법을 모반으로 삼아서, 모태로 삼아서 제네바 협정에서 1949년에 이 1900년대 초에는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격변하던 세계 아닙니까? 엄청난 인명이 죽고 엄청난 전쟁의 피해로 세계사가 요동을 치던 때예요. 그때에도 이 전쟁법 속에 자연의 환경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쟁 이후에 그 파괴되는 환경의 문제는 오고 오는 세대의 재앙에 가까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역사의 전면에 얼굴을 내밀지 않아서 그렇지, 자, 월남전쟁에 뿌려댔던 고엽제, 이거 지금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또 헤즈볼라, 또 레바논에 투하되었던 집속탄. 제가 지난번에 레바논에 이제 선교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갔다가 미랄 학교에서 지원하는 어느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아이 하나가 교실에 안 들어가고 마당에 그냥 있어요. 보니까 애가 목발을 짚고 있어요. 이건 폭탄의 절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폭탄이 그냥 땅에 심어놓은 폭탄들이에요. 애가 발목 하나가 날아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인데. 전쟁 때 제일 가슴 아픈 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헤이그 협정에 보면 전쟁에도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절대 민간인 재산과 전쟁에 불가피한 시설물 사이에는 차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민간 시설에다가 폭탄을 못 퍼붓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다 깨잖아요. 피하 할 것 없이 적군도 깨고 아군도 깨고,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이제는 불분명한 시대 아닙니까? 시대의 이익에 따라서 적도 바뀌어요, 이제는. 이제는 이데올로기 진영 논리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끝에는 언제나 석유가 있고 언제나 돈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경제 싸움이에요. 뭐 일본하고 저럴 것 같다가도 또 몰라요. 예? 이익이 걸린 문제가 새로 발생을 하면 모른다고요. 중국하고 으르렁거리다가도 몰라요. 세계 공장이 거기다 있는데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민족은 미국을 의지할 것도 없고 중국을 더더욱 의지할 것도 없고 일본 말도 안 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질서를 쫓아 살 때만이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고대 사회에도 고대 국가에도 있지도 않는 새로운 법을 여기다가 설정하신 거예요. 환경을 너무 심하게 파괴하지 마라. 그것이 나중에 다 먹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파괴해버리면 그 끔찍한 결과와 재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서서 우물에 함부로 침 뱉는 게 아니듯이 그 우물 누가 먹을지 알 게 뭐예요. 내 후대의 사람들이 먹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 같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쓸 것을 미리 당겨 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알뜰하게 써서 우리 후대들이 넉넉히 풍성히 잘 쓰도록 물려주는 게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현세대들의 막중한 책임이에요. 함부로 오염수를 버리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원리에서 다 벗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환경 문제가 거의 국가 간의 전쟁의 중요한 원칙과 원리로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세기 군대는 군대의 전쟁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생태계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싸움으로 군인들의 전쟁 개념을 바꿔야 된다 할 정도로 환경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깊숙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끔찍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하나님은 그런 질서 파괴를 걱정하시고 전쟁법을 설명하지만 자연은 훼손하지 마라. 단 여기에 조건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잘라서 적의 성을 공격하는데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써라. 쓸데없는 자연은 거기까지는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두었지만 결실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고 풍성케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번 또 추석 명절에 얼마나 많은 그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쏟아내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나면 이 미화원 수거하는 분들이 과로사로 순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뭐 끝없이 쏟아지는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선진국의 척도를 재는 몇 가지 기준 중에 그 나라 쓰레기통을 뒤져보면 그 나라의 국력이 힘을 안다잖아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만 집중해가지고 또 재벌이 된 사람도 있어요. 쓰레기를 잘 이용해가지고.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니 이 땅이 전쟁터와 같다면 이 전쟁터에서 이 환경의 문제는 남의 재산이 아니고 이렇게 파괴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 창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창조물에 대한 청직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인식만 새로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도 환경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수많은 전쟁을 불가피하게 치러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지막까지 여지와 따뜻한 사랑, 자비는 남겨두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데 풍성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서신 채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세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원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원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공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명절은 특별한 명절이어야 됩니다. 그저 한번 고향을 방문하거나 친인식들을 만나는 시간을 넘어서 믿지 않는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선교적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번 기회는 꼭 고향의 부모님들 믿지 않는 친인척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은 선교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철저히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멸할 것은 조건 없이 진멸하게 하시고 먼저 전쟁 죽이고 사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걸이와 사용거리로 주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가집니다. 우리 후손들도 같이 써야 될 유산이 우리 손에 의해서 이미 고갈이 되고 무너지고 파괴된다면 오히려 해독스러운 것만 물려준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창조의 세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청지기 직분으로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